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제가 일상에서 많이 읽고 선포하는,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쳐 힘들어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함께 함이라. 신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 상황 속에서 지쳐 힘들어 쓰러져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는 이 세밀한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만 굳게 믿고 의지를 드려서 오늘을 살아내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자신의 삶 속에서 주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힘있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소리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한 주간 삶 속에서 주가 주님 되신 이것을 경험하시며 감사하며 우리 소리자매님이 살아오셨으리라 믿는데요. 소리자매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상에서 경험하신 것이 있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방금 어떤 건 얘기 그 중에서 어느 걸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예전부터 좀 내려놓지 못한 어떤 저의 가장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거를 내려놓고 싶은데 또 내려놓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 문제에 계속 집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으니까 너무 이렇게 삶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거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건 어쩌면 나의 바람이 커서도 그렇고요.
네, 네, 네.
그쵸? 내가
네.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또 클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또 바라보는 어떤 믿음의 모습도
네.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사실 이 소리자매님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런 소리자매님처럼 말씀하신 이 고백 위에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리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 우리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동반 의정과 자기 분화가 낮은 사람이 관계 안에서 힘든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회복적 접근에서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며 영향을 주는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반 의정과 자기 분화와 같이 성격 또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깊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기억해 주셨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반 의존과 자기 분화, 그리고 또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성격의 다섯 가지 요인, 우리 알아보았죠.
네.
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성격입니다.
네.
성격은 그 사람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교육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깊은 영향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또한 동반 의존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심리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성격은 가면이라는 뜻의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가면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통해 개인의 특성, 행동 방식, 신념 등을 미루어 짐작한다는 의미로 씁니다.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행동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구성 요인을 알아보았으며, 먼저 상관관계가 깊은 외향성과 우호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성격은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성격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구성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깊은 외향성과 또 우호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나치게 우호성이 높으면 자기 분화가 낮은 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자기 분화가 낮은 사람의 모습 속에 볼 수 있었던 건 감정이 예속되는 것, 감정이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모습이 네. 가장 컸었는데요.
네.
자, 소리자매님은 외향성과 내향성, 우호성 어느 성격의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신가요?
네, 저는 내향성의 성격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게 기질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그게 편하고 그래서 뭔가 외부의 자극을 추구하기보다는 혼자서 조용히 뭔가를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서 가끔은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기보다도 안으로 향하다 보니까 좀 에너지도 밖으로 나갔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소리자매님이 관계 속에서 혹시 관계의 폭이 좀 넓으세요? 아니면 친한 사람 몇 명만 좀 깊이 관계를 갖는 편이세요?
맞아요. 그것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내향성이다 보니까
네.
관계가 넓기보다는 관계가 좁고 좀 깊은 경향이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두루두루 많이 사람들을 친해져야 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향성인 분들은 사실은 관계의 폭이 조금 넓지 않은 대신에
네.
좀 깊게 들어가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전에 소리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관계가 넓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엔 깊은 관계는 또 오래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다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격을 형성하는 다섯 가지 요인 중에 나머지 세 개의 요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성격을 조금 나눠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인은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요, 창의성, 호기심, 상상력 또는 예술적 감수성,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받아들이는 수용성과 그와 관련된 성격 특성을 말합니다. 자, 우리 소리자매님이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나눠주세요.
네. 이 특성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탐험심이 강하고 낯선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저항성이 낮습니다. 개방적인 경험 자체를 좋아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낯선 환경이나 관계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반대로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먹던 음식을 먹고 가던 곳을 가고 만나던 사람을 즐겨 만납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큽니다. 또한 예술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실용적인 정보에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경험에서 오는 낯선 느낌을 두려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하고 도전에 대한 의욕과 그리고 의지도 강합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난관도 있죠. 그러나 피하기만 하면 그만큼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요,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삶이 안전합니다. 자, 소리자매님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개방성이 높으신가요? 아니면 개방성이 조금 낮은 쪽에 속하신가요?
저는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진짜 중요한 일은 익숙한 방향으로 해서 좀 더 편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은 조금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과제를 해야 된다 하면은 내가 좀 더 잘하고 익숙하고 잘하는 쪽으로 하지만, 여행 같은 거는 어쨌든 그냥 놀러 가는 거니까,
네.
여기도 가보고 싶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네.
좀 이렇게 막 다양한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저는 개방성이 조금 낮아요. 익숙한 게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개방성이 조금 낮은 사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익숙한 네. 것을 되게 선호하고요. 사람들도 또 예, 낯선 사람들보다 익숙한 사람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인데, 어느 정도 이제 삶의 연륜이 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네네.
것,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친밀함을 느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신은 어떤 쪽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 점검하셨는지요?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로 인해서 관계의 폭이 좁고 경직되어 있을 수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또 폐쇄적인 환경에서는요,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본능적으로 발달하고요. 또 경험에 대한 환경적 자극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개방성이 낮 라는 것은 어떤 경험치에 대해서만 일관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인 것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고요. 이 관계가 만들어진 방식에 따라서 관계도 굉장히 경직되고 폐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번째 성격 요인인데요. 그 요인은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알아볼 건데요. 우리 소리자매님이 설명해 주세요.
같은 소음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신경성은 부정적인 자극에 남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 요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민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신경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거
네.
아니면 주위 관계 또 다른 사람이 자신한테 말하는 거 이
네.
다양한 것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즉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 성격 요인은요 정서적인 안정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즉 부정적인 감정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특히 불안, 걱정, 우울, 분노, 자의식 등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자주 강하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성격 요인입니다. 자, 소리재매님은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읽어주세요.
네,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환경에 많이 흔들리고 취약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도 쉽게 받으며 예민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신경성이 높은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며칠 동안 그 일을 계속 떠올리며 자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습은 걱정이 많고 비판에 민감하며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세심하고 꼼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경성이 낮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신경성이 낮은 사람은 차분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며 감정의 동요가 적습니다. 매사가 느긋한 편이고 환경에 잘 요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경성이 낮은 사람은요, 매사 여유롭고 걱정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신경성이 낮은 사람은 시험에서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도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라고 넘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경성이 낮은 사람들의 장점은요.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갈등을 덜 느낀다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성격에는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신경성은 부정의 모습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정서 반응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존의 반응입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은 갈등과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차분하게 대처하는 편인가요?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갈등이 생기면은 조금 불안하고 감정이 흔들리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신경성이 조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이런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까요? 대처 방법이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심리적으로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자, 우리 소리자매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을 위한 대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구조와 반복된 습관 만들기입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는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걷기, 점심 식사 후 30분 휴식하기, 밤 11시에 자기 등 자기 나름의 반복된 규칙을 정해서 지키면 좋습니다. 또한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것도 마음의 안정을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을 글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머릿속의 생각을 글로 쓰면 구체적이고 명확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불안한 감정의 감정도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우리 소리자매님이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안정감을 주는 방식을 취하시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건지, 거가 뭔지, 죄악의 상은 뭘까, 이 걱정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 걸까 등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작업, 이 작업을 글쓰기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감정을 글로 작업하는 것이 전에 감정일지 작업과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소리자매님도 이 글로 적는 작업 잘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네, 맞아요. 네. 잊고 계시지 않으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마음 챙김 연습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 지금 불안하구나. 이 감정도 괜찮아. 지나갈 거야. 숨을 천천히 쉬어보자. 이렇게 일상에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마음 챙김의 연습에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숨을 천천히 쉬어보면서 자신의 몸의 반응도 느낄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나만 참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불안을 키웁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벽주의 내려놓기입니다. 충분히 괜찮은 것을 목표로 삼아서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 내 상태에선 이게 최선이야 라고 자족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관계 속에서 나만 참으면 되지라는 자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요, 매사에 예민하고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힘을 쏟게 됩니다. 이럴 때 불안이 높아지고 자신의 위안이 될 만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편안함을 주는 사람을 경험하게 되면 또 그 관계를 유지하려 많은 힘을 쏟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사람을 잘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힘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또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나눌 때 사실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요. 또 이런 소통과 공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요,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가 쉬워지고요, 스스로에게 힘이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에 다양한 방법들은 신경성이 높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신경성을 낮추는 자신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자, 소리재매님은 어떠신가요? 두 가지 정도 한번 찾아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와닿았던 방법은
네.
완벽주의 내려놓기고요.
네.
아, 진짜 어떤 목표를 정할 때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내가 진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적정하고 괜찮은 이 정도면 괜찮다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많이 경험을 많이 하고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네.
아,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구나. 아 그래 괜찮아 이러면서 스스로 이 감정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완벽주의는 나를 너무나 옥죄고 힘들게 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해 아주 잘했어 괜찮아가 되어야지 사실은 나의 네. 자신에 대한 위로도 되고 그다음에 나를 마음을 챙길 수 있는 또 기반이 다져질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완벽주의는 결과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소리재매님이 지금 나눠주신 것처럼 일상에서 이 꾸준하게 이 부분을 잘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높은 신경성을 낮게 하려고 의지를 들이시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고 긴장하시는지요? 슬픔이나 무기력함을 자주 느끼는 우울감이 있으신지요?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느끼는 적대감,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고 환경 속에서 너무 요동치고 흔들리다면 그런 분은요, 신경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격 다섯 번째 요인은 성실성입니다. 우리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통제하고 책임감이 강해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실성은 자기 통제력, 책임감, 계획성과 관련된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 요인이 높은 사람은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향,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살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실성의 핵심 특징은요, 다섯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먼저 책임감입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성입니다. 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통제력입니다.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 목표에 집중합니다. 네 번째는 근면성입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중함입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꼼꼼하게 접근하며 실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죠? 반면에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요, 목표와 계획이 없습니다. 삶의 전체가 산만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의 성과가 미약합니다. 또한요, 충동적으로 결정하기 쉽고요,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성실성이 낮은 사람도 강점은 있습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빠르게 파악하고요, 민첩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뜬금없이 사건이 터지거나 일이 생기면
네.
성실한 사람은 종종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들쑥날쑥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도 잘 적응해낼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성실성이 있는 사람은 우리 소리자매님처럼 완벽주의가 좀 많을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게 깨지면, 무너지면 힘들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성실성은요, 학업 직장 생활, 인간관계 등 거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공과 안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은 어떤 면이 더 많이 보이시나요? 한 주간 일상에서요, 이 시간에 알게 된 나의 성격 구성을 잘 이해하시고 높은 건 높이고 낮을 건 낮추어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관계로 일상의 행복이 더해지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언제나 내 모습 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우소서.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내 모습 언제나 부끄럽지만 주님이 늘 우리를 세워가시는 부귀 거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이고요. 3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의 말씀의 주제나 내용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일러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와 관련된 이야기 내용을 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좀 한번 상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네. 선지자들은 그 시대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선지서는 그래서 시대적인 정황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그발강가에 머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왜 남유다는 멸망의 끝자락에 놓여지게 됐을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일까에 관련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네, 어떤 것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에스겔 선지자와 관련된 남유다의 몇몇 왕들에 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남유다에 어떤 왕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왕은 므낫세 왕이라는 왕입니다.
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나요?
므낫세 왕은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본인이 직접 아세라 상을 조각하기도 했어요.
왕이 우상을 조각했다고요?
네. 더욱이 자신이 조각한 아세라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주 광한이 아니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유아를 불살라서요. 이방신에게 자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실 므낫세 왕부터 이렇게 남유다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다음 왕이 므낫세 다음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므낫세와 조금 달랐어요.
요시야 왕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라는 운동을 벌이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지만 또 다른 왕은 또 여호야김 왕이 있는데.
네, 여호야김 왕은 어떤 일을 했나요?
여호야김 왕 때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경에서 자주 들어봤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김 왕이 갖다 줬는데 이 여호와 김 왕이 바룩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가지고 불로 태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또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남유다의 죄악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어 또 몇몇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늘 또 이런 심판 중에서도 늘 소망을 갖게 하시죠. 혹시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소망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생각해보니 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 소망이 아닐까요?
맞아요.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했었나요?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은 파수꾼 에스겔인데요. 1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면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파수꾼은 성벽의 초소나 망루에서 보초를 섭니다. 그래서 적군이 접근을 하게 되면 성의 주민들에게 나팔을 불러서 경고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겠네요.
그런 면도 있었죠. 왜냐하면 적군이 몰려온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적군에 대해서 전투 준비를 하거나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필요했던 거죠.
네, 결국 파수꾼은 적의 위협을 감시하고 경고하는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파수꾼처럼 에스겔 3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그의 악한 마음과 행위를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만약 파수꾼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악 중에 에스겔서 3장 19절에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네, 어떤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나요?
파수꾼이 다른 사람을 깨우치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은 사람도 죽게 되지만 선지사 자신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깨우쳐야 돼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결국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깨우치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은 사람도 죽지만 자신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하네요.
그렇죠. 혹시 우리 두 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거나 돕거나 혹시 섬긴 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고 섬기는데 뭐 그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도전하고 싶은 거.
네, 일상 속에서의 어떤 작은 친절이나 예, 다른 사람에게 예, 그런 배려하고 예, 그런 게 아마 몸에 좀 배웠으면 좋겠다.
아, 배웠으면 좋겠다. 예.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 예, 그런 마음도 있지만 예,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예,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혹시 그럼 본인이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이제 친절.
네.
우리 좀 우리 은미자매는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구나.
네, 한 사람씩 만나면,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난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관계를
헤아려주고
네 맺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네 한 명씩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혹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우리 사라잠의 마음은 어때요?
네, 저도 너무 좋죠. 이제 그리고
좋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나게 되고 또 만나면 너무 반갑고 네, 이제 믿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막 얘기해 줄 순 없지만 그래도 그 친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하다 보니 그 친구도 좋아하고 살아나는 것 느껴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거나 도울 때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도할 때 그 사람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도 살아나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을 위해서 작은 섬김과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기도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이 방송이 도움이 되겠지만 북에 계신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도 좋은 거예요. 우리도 회복이 되고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북조선에 계신 네. 성도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외부적으로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에 있어서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어떤 행동으로 실천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보이지 않고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 저 형제를 저 자매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 우리 두 분이 북에 계시다면, 조선, 북조선에 계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그게 뭐, 제가 풍족해서라기보다는,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또 나누는 삶에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든지 나눈다든지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은 너무 무궁무진해서 특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한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아무래도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옷 한 가지라도도 나눌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라도 그렇네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꼭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을 하는 거는 상대방이 모를 수는 있겠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동기로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한다. 이것도 작은 실천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사라자매는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는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그것밖에
한다.
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기보다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든지 지금 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한다든지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기니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9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놓아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그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끄지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민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같이 나눠볼까요?
네, 다른 사람을 깨우치거나 섬기면 저의 영혼도 보존된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인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를 어쩌면 헌신하는 게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그 이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고요. 이런 섬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구나.
맞아요.
네.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그렇죠.
네,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뭔가 할 때 사실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네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셔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힘주심 없이 섬기다 보면 내가 힘들고 지칠 수 있어서 오히려 그죠. 아,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 영혼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